예, 오늘이 이제 사도행전 24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27절까지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은 이제 바울 사도가 누구 앞에 서는가 하면 그 총독, 그러니까 유대를 지배하라고 그 로마가 파송한 총독 벨릭스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서게 되었을 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이제 장로들이 한그 전문 그 법률가죠. 법률가 한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이제 바울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고발. 이제 고발하는 내용이 1절부터 9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시작을 해서 23절까지는 이제 그 더블로라는 사람의 고발에 대해서 바울이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제 반박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총독 벨릭스가 내리는 판단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부터 이제 27절까지는 총독 벨릭스가 그 아내와 함께 바울 사도를 따로 부릅니다. 이제 따로 불렀을 때 바울이 그 총독 벨릭스와 그 아내 드루실라라는 사람에게 설교했던 내용이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두 가지를 나누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이 더둘로라는 사람,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을 대표하는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무슨 죄목을 가지고 고발을 했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답변했나 하는 것을 먼저 처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의 답변과 그리고 총독 이 벨릭스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표현되어졌던 그 기독교의 핵심이 뭔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 말씀에는 닷새 후에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천부장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가이사랴 총독 관저가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약 97km 떨어져 있던 항구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의 천부장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옮겨졌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시작을 해서 4절까지는 막 형식적인 하나의 멘트입니다. 참 당신 때문에 우리가 많은 덕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총독에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 바울을 세 가지로 고발을 합니다. 이제 5절 말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 죄목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밀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밀란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로마에 대한 반란을 뜻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더둘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어서 가는 곳곳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정치범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을 고소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5절 마지막에 보시면 나사렛 이단, 그러니까 이제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 모임을 그들은 나사렛 이단이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이단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인물은 정치적으로 위험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위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6절 말씀,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였으므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세 번째 제목은 뭔가 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았는데 8절 말씀,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해 보시면, 이제 이 세 가지 죄목에 대해서 총독 당신이 직접 심문해 보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모든 일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드둘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9절 말씀,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같이 갔던 사람들도 맞습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이렇게 동참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드둘로가 총독에게 바울을 세 가지 제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밀란을 일으키는, 소요를 일으키는 위험한 정치범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종교적으로 위험한 인물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10절부터는 바울의 이제 반박입니다. 반박, 반박이고 변명인데, 10절부터 시작을 해서 13절까지 말씀은 첫 번째 죄목, 그러니까 밀란, 사람들을 소요하게 만드는 정치범이다 라는 그 죄목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내용입니다. 14절은 이제 바울이 역시 형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나도 여러 해 전부터 당신이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거 내가 압니다. 그리고 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이제 기꺼이 변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시면,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그러니까 바울이 외국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온 지가 며칠밖에 안 되었느냐, 12일밖에 안 되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지가 12일밖에 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이죠? 1절 말씀에 닷새 후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바울은 가이사랴에 5일을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시간은 일주일에 불과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머물렀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들이 지금 드둘로가 나를 보고 밀란을 일으켰다고 이야기하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을 선동해서 밀란과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머물렀던 이 일주일의 시간은 밀란을 일으키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는 이어서 계속해서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 이거는 뭔가 하면 예루살렘 시내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나를 정치범으로, 정치적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나를 고소했는데 그들 중에 누구도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고 그리고 소요를 자극하고 그리고 회당이나 길거리에서 무리들을 소동한다는 선동입니다. 선동, 무리들을 선동하는 것을 그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까? 하지 않았으니까. 바울 자신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들은 보지 못했다라고 바울이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나를 밀란을 일으키는 정치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만나서 어떻게 선동했는지 증거를 대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 그들이 나를 밀란을 야기한 그런 정치범이라는 죄목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7절을 제가 먼저 좀 보겠습니다. 17절부터는 세 번째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그 죄목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이것은 무슨 뜻이죠? 내가 예루살렘에 여러 해 만에 왔는데, 외국에서 왔는데, 목적이 뭐냐? 밀란을 일으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동족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 동족에게 정말 모금했던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런 나에게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은 터무니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 어떤 잡혔을 때, 성전에 잡혔을 때 무엇하고 있었나?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례를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살폈던 것처럼 바울이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서원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과 동참해서 결례를 행하는 일에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하고 있었던 일은 성전을 더럽혔던 게 아니고, 율법이 정한 대로 나는 결례를 행하고 거기에 걸맞는 제물을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8절을 보시면 결례를 행하였는데, 그때 나는 모임도 없었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봤느냐? 내가 결례를 행하고 있는 동안 어느 누구와도 모이지 않았고 어떤 사람도 소동한 일이 없다는 거 그들이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성전을 더럽혔다거나 그리고 백성들을 선동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마지막,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에베소 지역에서 왔던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바울이 지금 함께 결례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이 착각해서 이방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바울이 과거의 길거리에 드로비모라는 이방인과 같이 다녔던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그들과 같이 있는 사람이 이방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엉뚱한 제목을 가지고 소유를 일으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그들은 누구죠? 아시아에서 온몇 명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소란을 야기했던 그 사람들, 나에 대해서 반대할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나를 고발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다면 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직접 와서 나에게 고발해라. 이렇게 바울이 반론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20절,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지금 당신들이 나를 고발한 것은 내가 공회 앞에서 내가 말했던 내용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당신들이 고발할 수 있는데, 내가 공회에서 무엇을 했느냐? 21절을 보십시오. 20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그러면서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이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나는 지금 공회 앞에서는 무슨 이야기만 했느냐? 내가 지금 이 신문 받는 자리에 선 것은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나는 이 한마디 말고는 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어떤 더둘러의 주장에 대해서 바울이 반박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선동한 일도 없고, 사람 그리고 또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습니다. 라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는 이 죄목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먼저 인정은 합니다. 무슨 인정을 하느냐? 모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저는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반박하느냐? 바로 우리들의 모임, 당신들이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임은 실제로 이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성경에 충실한, 전혀 위험하지도 않고 잘못되지도 않은 것이 우리들의 모입니다 라는 것을 바울이 반박합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이단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 길을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졌는데, 무슨 단어가 빠졌는가 하면 조상의 하나님 앞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서 나는 그들과 똑같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나는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 그들처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나는 다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와 우리 모임도 역시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이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제 16절 마지막으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들이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위험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반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 더둘로의 고발에 대해서 바울이 반박하는 걸 보면서 좀 뭘 느끼실 수가 있나요? 저는 과거에 이제 요즘도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보고 이렇게 말만 잘한다 라는 그런 이제 비판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저는 이제 좀 경건해지면 좀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좀 머리숙하고 고발을 당해도, 그냥 부당한 고발을 당해도 입국 다물고 있어야 되고, 저는 그렇다고 이제 좀 생각을 했는데 이 본문 보고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만 잘하면 안 되지만 말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도 잘한다는 것은 그냥 소위 인간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고민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구변을 주십니다. 이 구변은 말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분의 영광을 뭔가 훼손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우리는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어쩌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탁월한 그런 법률가였겠죠. 더둘로라는 사람, 대제사장이 고용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고발 내용을 뭐 한마디로 그냥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것은, 제 오늘 제목이 이제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변론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나사렛 이단, 당신들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바울은 명확하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는 성경,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 불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참 충격을 받은 것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 유대인들도 가졌던 그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대해서 소망,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계셔요? 그러면 그 소망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소망의 내용이 무엇이죠? 정말 우리가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성공하고 소위 건강의 축복, 그리고 또 형통의 축복, 자녀들의 축복,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의 내용입니까?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 대한 소망, 우리는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이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성경을 묵상하다가 한번 웃음도 나오고 한번은 참 제가 부끄러웠던 적이,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데 저는 누구만 부활하는 줄 알았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줄 알았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 이해하시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의인의 부활뿐만 아니라 악인의 부활이 있더라고요. 악인의 부활.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이 나쁜 사람인데, 제가 하도 이렇게 좀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까지는 이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서름을 좀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예. 그래서 예수님도 잘안 믿으면서 부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보면 속으로 빨리 안 망하나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잘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막 속이 뒤틀려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너무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언제 하나님 지금 안 해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날 그때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이 땅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무섭고도 엄숙한 진리의 말씀이 뭐냐? 여러분, 의인의 부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악인의 부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합니다. 그 후에 무엇이 있죠?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묻고 싶은데,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이 되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되십니까? 어떠신 것 같습니까? 의인의 부활뿐만 아니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소망이 되시나요? 아니면 이것이 두려움의 내용이 됩니까?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16절 말씀,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암송 구절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이 소망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써나이다. 여러분, 바울이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항상, 그것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힘쓰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고 그리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끄리낌이 없는 삶을 그는 살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24절부터는 이제 벨릭스가 판결을 보류합니다. 바울에게 특정한 잘못을 못 찾았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냥 가택 연금 상태에 그냥 두게 됩니다. 판결을 미루고 그런 다음 24절 수일 후에 며칠이 지나서 놀랍게도 벨릭스가 그의 아내와 함께 바울을 찾아옵니다. 바울을 찾아와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그 말씀을 듣도록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벨릭스의 아내가 누군가 하면 유대 여자였고 그는 드루실라였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왔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여기 드루실라는 누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좀 헷갈리는 게 헤롯이 참 많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와요.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높였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가로채다가 벌레에게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런데 그 아그리파 1세의 딸이 누군가 하면 드루실라입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드루실라의 바로 오빠가 누군가 하면 다음 장 25장에 나오는 아그리파 왕. 이 아그리파 왕은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인데 그 헤롯 아그리파 왕 그 2세의 여동생이 누군가 하면 드루실라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공주였죠, 공주. 그리고 지금 왕의 여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로마 총독의 부인이 되었느냐? 이 벨릭스가 악당입니다. 사실은 백성들이 이렇게 했던 밀란을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드루실라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정치적 야망과 또 드루실라가 아주 뭐 미인이었겠죠. 그래서 간산 속임수를 사용해서 이혼을 시키고 자기 아내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드루실라는 벨릭스에게 세 번째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벨릭스가 어떤 사람인 줄 알겠죠. 그리고 이 드루실라는 아마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루실라의 아마 부탁에 의해서 이제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바울을 개인적으로 모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바울이라고 생각하면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두 사람은 내 미래, 내가 풀려날 건가 말 건가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앉아 있어요, 총독이. 그러면 제가 어떤 설교를 좀할것 같습니까? 어떤 설교를 해야 될것 같습니까? 막 지혜롭다면 좋은 말 해주는 게 좋잖아요. 앞으로 당신 미래는,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봤는데 탄탄대로입니다. 그냥 로마 궁전까지 쫙 탄탄대로가 열려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좋은 말다 해가지고 가능하면 저에게 좋은 결과가 미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드루실라 그리고 벨릭스 총독에게 뭐라고 설교했느냐? 25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바로 그에게 설교를 했는데 설교했던 전문은 기록이 되지 않고 세 가지의 단어로 그의 설교를 요약을 했습니다. 저는 이세 가지 단어가 결국 뭐냐?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벨릭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세 가지 단어를 설명해 줬어요. 첫 번째는 의, 그리고 두 번째는 절제, 그리고 세 번째는 장차 오는 심판. 이 심판을 그에게 설명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명을 들었을 때 벨릭스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두려워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세 가지가 뭡니까? 의는 무엇이죠?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불행, 인간의 근본적인 모순, 그것은 무엇인고 하면 죄입니다, 죄. 그런데 이 죄, 절망적인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게 됩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의 주제는 바로 의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설교의 주제는 뭐냐? 절제였습니다. 절제는 무엇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욕망대로 살아가서 안 됩니다. 돈과 권력을 쫓아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이때까지 벨릭스가 살았던 것처럼 돈과 욕심과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고집과 욕망대로 살아가면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장차 오는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장차 오는 심판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벨릭스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이 세 단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바로 한 사람의 불신자를 앉혀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복음의 핵심, 바로 우리가 또 설교해야 되는 그 가장 핵심이 무엇이 되는가? 그게 바로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세 가지 단어에 충실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교를 한 것 같아. 그리고 이 땅에서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을 통해 우리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이것도 말씀을 좀 전한 것 같아. 그런데 무엇을 빠뜨리고 있었느냐? 장차 오는 심판입니다. 장차 오는 심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형통하는 것, 우리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것, 그것이 전부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무엇인고 하면 장차 오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에 대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자신을 쳐서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도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에게 불과 같은 그런 시험이 있다. 그런데 이 시험이 너희들에게는 증검과 같이 귀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을 너희들에게 가져다 준다. 이렇게 베드로는 가르쳤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이 땅의 모든 소망을 둔다면 그런 가르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불같은 시험을 만나더라도 이것은 무엇이 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주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라고 베드로가 가르쳤어요. 여러분,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꿈과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 2주 전에 우리 큰 애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이제 또 전화집 사람한테 위로하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가장 상처가 되면서도 위로가 됐던 게 이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의 한을 풀어드려서. 자기 무슨 말인가 싶었더니 제가 이제 방위를 갔다 왔으니까 이제 목사님의 한을 아들이 풀어줘서 정말 기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에 좀 약간의 시험이 되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을, 제가 사실 뭐 가끔 말씀, 저는 이제 제가 설교 중에 군대 이야기를 못해. 제가 청년부 할 때도 군대 뭐 이렇게 설교 좀 하려고 그러면 우리 특히 뭐 저 대조 해병대나 갔다 온 애들이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방인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뭐 이러면서 이제 피켓 들고 애들이 설쳐요. 그래서 제가, 저는 방위에 대해서는 뭐 이런 군대에 대한 설교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생을 안 해놨거든요. 저는 밤에 내무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저는 5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모든 이야기가 새롭고 신선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천국가도 똑같습니다. 천국 가면 누가 힘을 못 쓸까요? 이 땅에서 좋은 것만 누리고 고생 안 해본 사람은 천국 가면 방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모든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잘될 것이다 라는 소망이 환난을 견디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면서도 주님에 대한 한 가지 사랑 때문에 끝까지 참고 인내했던 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줍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기독교가 사람들로부터 천박하다는 비판을 받아요. 왜? 모든 소망,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이 땅에서의 형통과 성공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가 너무나도 천박해졌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나도 가벼워지고 천박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이 영생을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다시금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되느냐? 우리의 소망은 장차 오는 심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꿈과 그 비전이 오늘 우리를 유혹에서 지켜줄 뿐만 아니라 어떤 불같은 시험에서도 바로 이 시험과 고난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확실한 영원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이런 말씀을 받았지만 벨릭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거부합니다. 돈 때문에 거부합니다. 돈 좀 더 받을까? 거부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 바울 풀어주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사람에 대한 마음 때문에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욕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 들었지만 그는 거부합니다. 그의 끝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는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님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이 하루하루를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장차 오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거리낌이 없기를 우리는 힘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꿈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어깨를 두들기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바로 그날이 우리의 소망의 날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끊임 없이 절제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